레위기 맥잡기 여섯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일곱 명절, 이 일곱 명절이 어떻게 배열이 되어 있나. 봄 명절이 네 개가 있고 가을 명절이 세 개가 있다.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초실절에서 50일 지나서 오순절, 오순절에서 한 110일쯤 지나서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일, 그 다음에 장막절,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이게 얘기를 했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재림, 또 이방인들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인류 구속 계획,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와 함께 첫째 명절, 유월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어요. 자, 우리가 믿음의 여정이 시작이 된다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시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지금 눌려 있어요. 속박 가운데 있어요.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시작이 있어야 그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집트에 머물러 있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이 새로운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일을 유월절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그래서 유월절에는 두 가지 중요 요소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는 어린 양, 하나는 어린 양의 피. 그렇죠? 이 두 개를 통해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서 죽음의 사자의 심판을 면하고 그리고 믿음의 여정을 시작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한 번 태어난 이 첫째 출생, 이것 말고 예수님을 통해서 둘째 출생이 있어야 그거를 born again,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는 거 말고 하늘로부터 성령님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는 그 일이 있어야 그 뒤에 믿음의 여정이 시작이 되는 거다. 어머니 뱃속에서 딱 나오면은 아기로 나와요. 요만한 애가 나와요. 우리 딸이 이제 한 두 주 있으면 이제 아기를 낳을 텐데 기대가 돼요. 보면 요만한 아이가 이제 나올 거란 말이에요. 나왔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출생한 거예요. 그런데 양분을 먹지 않으면 일주일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양분, 어머니 젖을 먹지 않으면 요 상태 그대로잖아요. 그거는 태어났으니까 우리 가족에 속한 건 맞지만 골칫덩어리죠. 그렇잖아요. 태어난 다음에 젖도 먹고 이래갖고 점점 자라서 저와 여러분처럼 키가 이만큼 크고 온전히 성인의 역할을 해야, 그래야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거잖아요. 태어났으니까 우리 가족이라고. 영원토록 우리 가족이에요. 요만하든 이렇게 크든 영원토록 우리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태어나는 그 순간에 신분이 바뀌어요. 어떻게? 마귀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졌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단 말이에요. 바뀌어요. 근데 양분을 먹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항상 요 상태로 있는 거라고. 하나님의 왕국에서도 갓난아기처럼 요 상태로 있는 거예요. 요 상태로 지내면은 어떻게? 사람이 와서 발로 치고 뭐 해도 이거 꼼짝 못 하잖아요. 이게 사람이 이렇게 커야, 그렇죠? 대적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사람 노릇을 할 수 있다고 쉽게 얘기하면,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도 태어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양분을 먹지 않으면 요만한 상태로 있으면 말 그대로 마귀의 밥이 되는 거다. 마귀의 자녀는 절대 안 돼요. 이미 왕국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마귀의 자는 절대 될 수 없는 거다.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근데 마귀의 밥이 될 가능성이, 양분을 먹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그건 뭐 해보나 말하지. 뭐 마귀가 와서 대적을 하면 꼼짝 못하니까. 그렇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그러한 불행한 삶이 성도들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요 둘째 시간에, 첫 시간은 구원받은 이후에 자라는 거. 알겠죠? 그거를 성화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일곱 명절 중에 둘째 명절이 바로 무교절인데, 무교절은 누룩을 치우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누룩을 치우는 거. 성경 가서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누룩은 악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악한 것들을 계속해서 치우는 그와 같은 일을 성화라고 이야기해요. 성화. 그 성화가 무엇인가, 그것이 왜 필요한가, 이거를 가르쳐 주는 것이 무교절이 담고 있는 그런 의미다. 무교절.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성도들의 구원, 무교절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성화. 알겠죠? 이 정도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3장 5절은 유월절이에요. 첫째 달 14일 저녁은 주의 유월절이요, 같은 달 15일은 주를 위한 무교절이니 너희는 반드시 이레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이요, 첫째 날에도 너네는 너희가 거룩한 집회로 모이고 그날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너희는 이레 동안 주께 불로 예배한 헌물을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거룩한 집회로 모이고 그날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유월절이 끝나고 나서 무교절이 오는 거예요. 무교절이 먼저 오면 안 돼요. 어떤 사람 제가 죄를 다 열심히 치우면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행실이 깨끗해지면 그때 가서 예수님 믿겠지. 안 되는 거예요. 순서가 뭐가 먼저 돼야 된다? 유월절이 시작이 있은 다음에 죄를 치워야지. 죄 죽을 때까지 치워도 시작이 없으면 여전히 이집트에 있는 거다. 제 이야기 이해하시겠죠? 이집트는 일단 떠나서 이 누룩을 치워야지. 이집트에나 계속 머물러 있으면 제가 착한 일을 해보겠습니다. 소용이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째가 뭐예요? 유월절. 유월절이 뭘 나타나요? 구원. 구원 받은 다음에 성화지. 성화, 내가 깨끗하게 살아봐야 돼. 이거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겁니다. 순서가 첫째, 구원. 그 다음에 뭐예요? 성화. 성화를 해서 구원 이루는 건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네, 성화. 근데 내가 깨끗한 삶을 살면 나중에 구원받겠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먼저, 구원받은 이후, 시작이 돼서 이집트를 떠나서 마귀의 왕국을 떠나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시작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누룩을 치워야 되는 거다. 순서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자, 그러면 유월절은 1월 14일 날 지킨다 그랬어요. 14일. 14일. 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루는 언제부터 시작하냐 하면 저녁부터 그 다음 날 저녁 6시까지가 하루예요. 자, 14일이 딱 시작이 됐어요. 14일이 시작이 돼갖고 저녁이 시작이 돼서 그 다음날 저녁이 되면 그 저녁이 될 바로 그 순간에 어린 양을 죽인단 말이야. 죽이고 나면 바로 뭐가 시작이 돼? 15일이 시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화는 구원 받자마자 어떻게 곧바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뭐 중간에 뭐 어떤 기간이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유월절 어린 양을 죽이자마자 14일이 끝나고 뭐가 시작이 돼? 15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구원을 받자마자 뭐가 시작이 돼? 성화가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구원 받자마자 성화가 이제 시작이 돼 있는 거다. 그래서 두 명절이 이렇게 밀접하게 하나가 딱 끝나자마자 다음 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신약시로 넘어오면서는 누가복음 22장 1절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예, 여기 이제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이 다가왔다. 그러니까 신약시대 예수님 시대에는 유월절 무교절 그냥 하나로 보는 그런 같은 견해가 두 개가 붙어있는 거니까 14일 딱 끝나는 그 순간에 어린 양 죽이고 나면 그럼 어떻게 곧바로 무교절이 시작이 된 거니까 두 개가 하나처럼 여겨지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럼 유월절은 며칠 지키는 거냐? 하루 지키는 거예요. 무교절은 며칠 지키냐? 1월 15일부터 1월 21일까지 7일을 지키는 거예요. 7일. 그렇죠? 어린 양의 죽음은 단 한 번 필요한 거예요. 누룩을 치우는 건 계속해야 되는 거다. 7일 동안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한 번 받는 걸로 끝나는 거지 받고 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한 번 받으면 영원한 구원이에요. 마귀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졌으면 그건 영원한 구원이라고. 영원한 구원이요. 그런데 7일 내내 누룩을 계속 치워야 돼. 누룩이 집에서 발견이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계속 치워야 돼. 누룩이 있나 없나 빗자루 달고 다니고 뭐 보고 해서 누룩을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은 계속 치워야 되는 거다. 어린 양은 한 번만 죽고. 알겠죠? 어린 양은 한 번만 죽고 누룩은 계속해서 치워야 되는 거다. 그래서 유월절은 반복할 필요가 없는, 삶에서 한 번 일어나는 거야. 구원 받는 일은 삶에서 한 번 일어나는 거고, 그 이후에 우리 삶에서 누룩의 죄라고 하는 걸 치우는 건 죽을 때까지 지속이 되는 거다. 이게 무교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나 이걸 보여주는 거고, 무교절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보여주는 게 무교절이야. 이해하시겠죠? 유월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나 이걸 보여주는 거고, 무교절은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보여드리는 게 그게 무교절이다. 다시 한번 거기 가서 보면 제가 반복해서 하려고 밑줄을 쳐놨어요. 뭐라고 쳤냐?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누룩을 치움으로써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누룩을 치운다는 거예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알겠죠? 누룩이라고 하는 건 죄라고 얘기했어요. 죄를 많이 치우고 나서 나중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를 치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그 죄를 치워야 된다. 그래서 무교절은 며칠 동안 이루어졌냐? 7일 동안 이루어졌어요. 7이라는 건 완전한 숫자라고 이야기했죠?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의 삶 전체 과정 동안에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위한 기초인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한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무교절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어떠한 교제를 나누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다. 자, 쉽게 이야기할게요. 네. 어머니 뱃속에서 딱 나오면 그러면 이 아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때? 관계가 부모 자식관이죠. 그렇죠? 부모 자식이 되는 거예요. 끊고 싶어도 끊을 수 없는 그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라. 그런데 교제는 부모 자식 간이라도 잘 될 수도 있고 잘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맞죠? 어떻게 하면 잘 되냐? 부모 자식이 같은 철학을 가지고 같은 생활 방식을 가지고 서로 협조하면서 잘 하면은 그런 부모 자식 간의 교제가 원활하게 서로 오고 가는 게 문제가 없다고. 서로 어머니 집에도 가고 내가 딸네 집에도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자식이 어머니 말을 부모 말을 듣지 않으면 그럼 일단 자식 마음속에 벌써 어머니 집에 아버지 집에 가는 거 싫다는 게 들어와요. 들어오게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떠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 교제가 원활하지 않아요. 부모 자식 간의 교제가 원활하지 않아요. 아주 극단적인 예를 제가 하나 들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살인죄를 졌어요. 살인죄를 져서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부모 입장에서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이죠. 그렇죠? 내 아들이요 내 딸이요. 근데 교제가 안 된다고. 살인죄를 지어 있는 그 아들 딸과의 교제는 잘 안 되는 거예요.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아들 딸이 회개하고 부모에게로 돌아와야 교제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우리 사람의 삶에서는 부모가 잘못할 수도 있어요. 사람의 삶에서는. 그렇지만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이 잘못한 일은 없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잘못은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맺는 건 구원이고, 그죠? 하나님 아버지와 좋은 사귐을 갖는 거, 이거는 성화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나가기가 힘든 거예요. 죄를 딱 접으라고, 더 심각한 걸 접으라고 교회 가기도 무섭고 두렵고 자꾸 멀어지게 되게 돼 있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좀 자꾸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자꾸 교회 가고 싶고 성경책도 읽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더 하고 싶고 이렇게 점점 더 교제가 친밀해지는 거고, 자꾸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진다. 그럼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고백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제가 다시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그 일 외에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계속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재산을 다 받아갖고 그리고 다 탕진하고 그런데 아버지는 매일같이 나가서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왜 그래? 그 자식이니까. 재산을 다 탕진했어도 그건 내 자식이잖아요. 매일 가서 아버지 기다리고 있다고. 근데 결국은 둘째 아들이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돌아오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다. 이제는 나를 자식으로 여기지 말고 품꾼 중에 하나로 여겨달라고 겸손한 그런 심정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딱 들어오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반지도 끼워주고 신발도 좀 끼워주고 그렇죠? 잔치도 베풀어주고 이런 일들이 나타나 있잖아요. 바로 그와 같은 일이 바로 성화와 관련된 그런 일이다.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구원이에요. 자식, 부모 자식 간이 되는 거. 부모 자식이 된 이후에 서로 사귀는 거. 이게 성화예요. 성화. 근데 성화가 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를 많이 짓고 하면 도망다니게도 있어요. 이 아이들 대여섯 살 뭐 이렇게 되고 그럴 때 조그마한 죄에 접어야 집에 안 들어오려고 그러고 엄마 아버지 피해서 도망가고 눈 안 맞추려고 그러고 다 그러잖아요. 안 가르쳐줘도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그게 사람관계에도 막 그렇듯이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그렇다. 요나가 죄를 지으니까 도망가잖아요. 저 멀리 다시 스페인으로 도망가면 하나님이 없겠지. 그렇죠? 배를 타고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게 돼 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 아니면 권면의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여러분보다 내가 조금 더 살았으니까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 더 큰 죄를 짓고 어떤 사람 조그만 죄를 져요. 심각한 그런 죄를 졌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자살하려면 뛰어들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알겠죠? 감옥에 가도 괜찮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되는 거, 죽는 거 아니에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울증 걸릴 수도 있고 다 괜찮아요. 그래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이켜. 사람에게는 창피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먼지도 정도도 안 되는데 자존심 내세울 게 뭐가 있냐고. 하나님 앞에 자존심 내세울 게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잘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냥 납작 없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게 먼지만도 안 되는 사람인데 잘못했다. 그럼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탕자의 아버지가 그를 위해서 얼마나 재산을 다 쪼개갖고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가락지도 끼워주고 신발도 신겨주고 옷도 주고 그렇게 하듯이 우리 하늘 아버지도 똑같으시다. 잘못을 저지르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죽으려고 하면 안 돼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우리의 구원의 최종적인 단계예요. 예수님의 피만 믿으면 구원은 아예 100% 이루어진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구원은 이루어진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왕국에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이 일단 한 번 되면 하나님이 마음 바꾸고 죄만이 지면 아니라 그래. 이런 일은 없다. 한 번 구원 받으면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다. 그런데 무교절은 뭘 얘기하는? 누룩이 들어있는 빵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지켜야 될 의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어요. 그 이후에 우리가 져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뱃속에서 나와서 자녀가 됐어요. 어머니 아버지의 이 명예를 위해서 지켜야 될 것 같은 의무가 있다. 그래서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다는 게 뭘 상징하는 거냐? 거룩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된 그 구원, 그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과의 원만한 교제 속에서 늘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자꾸 지우면 관계가 불편해진다. 이 교제가 불편해진다고. 그래서 하나님과 좋지 않은 것 같은 일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자꾸 누룩을 치우라 그러냐? 누룩. 누룩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leaven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가서 보시면 다 뭐하고 연관이 되어 있냐? 죄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누룩은 죄 아니면 악한 교리. 이거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룩은 뭐 하는 거냐? 부패시키는 게 누룩이에요. 술 만들려면 누룩을 넣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이게 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술이라는 게 뭐예요? 부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할 때에도 빵을 어떤 빵을 써야 누룩이 들지 않는 그런 빵을 써야 되고 또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도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을 써야 된다. 그래서 와인이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이다. 그걸 써야만 그래야 깨끗하고 순결한 예수님의 몸과 깨끗하고 순결한 예수님의 피를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집에서는 무교절을 지키는 7일 동안 거기 사는 사람이 늘 해야 되는 게 뭐 누룩 찾아서 없애는 거예요. 집에서 누룩을 찾아서 없애야 돼요. 이게 누룩의 흔적을 없애야 된다. 다시 말씀드려,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하고 구원 받은 데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 받은 건 시작이에요. 시작이 된 이후로는 7일 내내 그 안에 사는 사람이 뭘 찾으러 다녔어요? 누룩. 누룩을 찾아서 누룩의 흔적을 없애려고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듯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걸 다 끝이라 그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려 태어났는데 요 아기 요 상태로 평생 지나는 거니까 하나님에게도 골칫거리라. 구원은 받았는데 골칫거리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거다. 어떻게 돼야 돼요? 성장을 해야 돼요. 그 성장하기 위해서 거룩하지 못한 것, 악한 것들을 찾아서 그 흔적을 없애야 되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구속받은 자들과 구속하신 주님 사이에 달콤한 그러한 이 교제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고 하는 이 거룩함을 지키는 것과 같은 일이 이제 시작이 돼야 된다. 그래서 누룩을 치우기 전까지는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기가 어렵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믿음의 여정에서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무교절은 이 믿음의 여정이 시작된 이후에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고 있는 동안 우리 삶 속에서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그런 과정을 이 무교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다. 자, 그러면 유월절이 딱 끝나자마자 뭐가 시작이 됐어요? 무교절이 시작이 됐듯이 우리가 구원 받자마자 바로 그 순간부터 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성화. 저와 여러분이 가장 어려운 일이 뭐냐? 어느 면에서는 성화가 어려운 거예요. 구원은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정말 머리를 다 써봐도 정말 하나님 외에는 나를 구원할 분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올인 하는 거예요. 올인. 부처 1%, 예수님 99% 이거 아니고 알겠죠? 올인 100%를 하나님께 베팅을 딱 하면 그 구원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구원이 이루어진 다음에 여전히 뭐가 남아있어요? 옛사람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 안에 옛사람이 남아있는데 이게 보통 끈질긴 게 아니에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 아내하고 좀 말다툼을 좀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문자를 이렇게 뭘 보내는데 이제 중국에다 이제 뭘 보내니까 이걸 이제 중국 사람들이 알면 안 되기 때문에 뭐 중국 선교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중국 사업.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제 중국 사업을 오늘 시작하니까 좀 기도를 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가운데 무슨 책을 몇 권 뭐를 해서 이렇게 보내는 가운데 개혁성경 분석이라는 책자가 있잖아요. 그것도 성경 분석 그러면 안 되니까 제가 그걸 짧게 개분석해서 소책자를 보냈다. 그랬더니 개분석이 뭐냐. 아니 그럼 개분석이라고 써야지 그럼 뭐라고 쓰냐는 말이에요. 개분석이라고. 그래서 그거 갖고 목사가 이렇게 말을 이렇게 써갖고 문제를 일으킨다 해갖고 엄청나게 저는 좋은 의미로 한 거거든요. 이거 줄여갖고 누가 봐도 이거는 성경 사업하는 게 아니구나. 그게 하려니까 개혁성경 분석하면 개분석이지 뭐 딴 게 아니에요. 그렇게 했더니 공격이 들어오니까 나도 참을 수가 없어서 한마디. 이게 결혼한 지 30년이 넘어도 여전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은 거다. 이게 성화가 그런 얘기를 들어도 아내 얘기가 얼마나 지당한 얘기인가 이렇게 딱 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안 돼요. 나도 최선을 다해서 중국 이 공산당이 봐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용어로 해서 이게 다 해서 써서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러냐 이렇게 되면 이게 어려워지거든요. 근데 성화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어도 예수님처럼 참아야 되고 제 아내도 그런 걸 봐도 아 남편이 무슨 뜻이 있겠구나 이따 집에 오면 물어봐야 되겠다 이래야지 그 보내자마자 금방 하면 화가 나거든요. 예. 이게 성화예요, 이게.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목사, 뭐 할 거 없이 다 이 성화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어느 면에서 단순하고, 어느 면에서, 이건 단번에 딱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딱 나오는 거는 1초, 2초면 나오는 거예요. 나온 다음에 자라서 사람 구실 하는 데는 20년 이상이 걸려야 되는 거고, 어떤 경우는 70세, 80세까지 60년, 70년을 걸려도 사람 구실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화는 어려운 거예요, 이게. 요새 우리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성화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거. 그 성화가 없는 거예요. 목사도 성화가 없고, 성도도 성화가 없고, 교회도 성화가 없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얼마나 염려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성화가 그래서 중요한 거다. 우리의 삶을 사는 동안에 평생토록 더러운 누룩, 썩게 만드는 누룩, 부패시키는 누룩, 그렇죠? 거룩하지 못한 누룩. 누룩은 우리 삶 속에도 있고, 뭐에도 있냐? 교리에도 누룩이 있어요, 누룩. 알겠죠? 이게 잘못된 누룩이 딱 교회에 들어오거나 이러면 큰 문제가 생긴다. 교회가 파탄에 이르러요. 그러니까 교리의 누룩도 치워야 되고, 행위의 누룩도 치워야 되고, 이 사상의 누룩도 치워야 되고, 그렇죠? 이 옷 입고 하는 이런 거, 단정함, 이런 거에 있어서, 에? 그런 것도 누룩을 다 제거하고, 이렇게 모든 면에서 깨끗하게 이렇게 사는 이 성화의 삶이 이렇게 중요한 거다.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가서 보니까 내가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육신으로는 내가 어떻게 해? 예, 내 속에 있는 내 생각의 법에 따라 사는구나. 그걸 보고는,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사도 바울이 비참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을 정도면 성화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또 너무 어려우니까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도 해야 되는 거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말씀해 줬기 때문에 일생 동안 누룩을 지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각고의 노력이 있어야 돼요. 구원은 각고의 노력이 아니에요. 예. 어머니 뱃속에 딱 한번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 이후에 자라서 사람 노릇을 살 때까지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신경 쓰고 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의 삶을 누리고 성도의 삶을 표출해서 보이기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거다. 여기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사람 하나 만들면 20년은 키워야 되듯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웬만한 수준의 성도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20년은 노력을 해야 된다.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성길 죽이고 뭐 이런 거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느끼고 그 다음날 또 안에 자라야 되겠다 그러고, 잘해야 되겠다 그러고, 잘해야 되겠다 그러고, 이렇게 해서 나가도 30년이 지나도 아직도 내가 화가 난다니까. 예,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러니까 그 쉬운 일이 아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예, 나 같은 사람도 있으니까 용기를 내도 된다.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교절은 성화와 상관이 있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라고 얘기해요. 성화 이런 거 얘기할 때 세인트, 생티피케이션 이런 거 이야기할 때 그거의 근본이 되는 그리스어는 예? 거기 가서 하기아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기아조는 뭐냐? 구분한다는 뜻이에요. 구분한다. 세상과 구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구분이 됐기 때문에 세상과 구분이 되는 게 성화다. 그렇죠? 그래서 성화는 크게, 아주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성화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위치적 성화가 있어요. 하나님께로 구분이 되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살다가 하나님께로 구분이 되면서 가나안 땅으로 나가는 거, 이거. 이걸 위치적 성화라고 얘기해요. 그 위치적 성화가 구원이에요. 아시겠죠? 위치적 성화가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실제적인 성화를 이뤄두는 삶 속에서, 그게 지금 무교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다 끝나서 나중에 우리가 부활해서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될 때는 그때는 어떠한 성화? 완전한 성화를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할 수 있다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다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Divine Nature를 갖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신 것만큼 우리도 거의 그만큼 선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하나님이 지혜가 무궁무진한 것만큼 우리도 거의 그만큼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그와 같은 지혜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그와 같은 파워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도 근접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받으면 나중에 우리가 완전한 성화에 이르게 되면 이 땅에서 그런 완전 성화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부활하든지 아니면 그때 살아남아 있어서 휴거를 받든지 하면 완전한 성화에 그때 이르게 된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영화로운 몸을 갖는다는 거예요. 알겠죠? 성화는 세 개가 있다. 첫째는 위치적인 성화, 그래서 신분의 성화가 있어요.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확연히 구분되는 거고 구원이에요. 구원된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죽을 때까지 누룩을 치우면서 죄를 치우면서 사는 실제적인 성화가 있고 맨 마지막에 우리 몸이 홀연히 변화가 돼서 영화로운 몸을 입게 될 때 거의 예수님처럼 거의 하나님처럼 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되거든요. 이렇게 될 때 우리가 누리게 될 완전한 그런 성화가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실제적인 성화를 이루느냐? 긴 이야기 그만두고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어떻게 되냐? 가서 보면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어린 양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을 먹으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 저와 여러분이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을 받은 이후에는 성화되는 그 과정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어린 양을 먹어야 돼요. 그럼 어린 양이 예수님인데 아우 예수님 어떻게 먹어? 식인종인가?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살을 먹으라고 그러면 큰일 나는 거거든. 요한복음 6장에 가서 보니까 내가 한 말은 영이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말씀드려 예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것 없이는 절대 잘할 수 없다. 우리 한번 가서 이 베드로전서 2장 말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가서 보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게 뭐예요? 누룩을 버리라는 거예요. 더러운 걸 버리라는 거예요. 악한 걸 버리라는 거예요.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기는 젖만 주면 무럭무럭 자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젖만 주면 자라는 거예요. 젖만 먹으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 태어났어요. 그렇죠? 그럼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쓸데없는 얘기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한 젖을 저와 여러분이 먹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 자연히 성장하게 되고 자연히 성장하면서 이게 키가 크고 이게 지식이 이렇게 자라고 하면 그러면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줄 알잖아요. 그렇죠? 더러운 거 그다음에 깨끗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잖아요. 이렇게 자꾸 치우는 거예요. 자꾸 치우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다. 그래서 무교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누룩을 치우는 거예요. 또 어린 양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잘할 수밖에 없어요. 잘하게 되면 옳고 그른 걸 분별하게 돼요. 악한 거를 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파워가 생기게 된다. 알겠죠? 이 일이 무교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먹을 때 성경적으로는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거예요. 이것이 무교절의 이제 참된 의미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자, 그러면 유월절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교절 했어요. 그러니까 구원했어요. 성화했습니다. 자, 그럼 셋째 명절이 뭐예요? 초실절이에요. 그렇죠? 초실절. 초실절은 첫열매 명절이에요. 첫열매 명절. 첫열매 명절은 성도들의 안전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안전은 한마디로 뭐냐? 부활이에요. 자, 구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화가 있어요. 죽을 때까지 이룬 성화.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성도들의 안전을 이야기하는 초실절, 첫열매 명절이 있는데 요거는 하루예요. 며칠이냐. 1월 17일. 1월 17일입니다. 자, 1월 14일 유월절. 유월절 바로 끝나는 날부터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무교절, 그 중간쯤에 1월 17일에 뭐가 들었다고? 초실절이 들었어요. 그럼 초실절날 뭐 하는 거냐? 자, 가서 한번 레위기 23장 9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 그 땅에 수확물을 거둘 때에 너희 수확물의 첫 열매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한 것으로 내가 그 단을 받도록 주 앞에서 흔들되 안식일 다음 날에 그것을 흔들지니라. 그러니까 토요일 다음 날, 안식일 다음 날 흔드니까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일요일 날 흔들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요일 날 부활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1월 17일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1월 14일 유월절에 죽으시고 1월 17일 초실절 첫 열매 명절을 지키는 바로 그때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초실절의 내용이 이제 그 밑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추수라고 한 말은 틀린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가을에 뿌려서 봄에 거둡니다. 그러니까 수확이라고 표현해야지 추수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지금의 달력으로 얘기하면 5월 달쯤에 수확을 한단 말이에요. 5월 달쯤에 보리 수확을 하고 밀 수확을 하고 수확을 해요. 그게 수확이라 그래야지 그걸 추수라 그러면 아예 이 개념이 안 맞는 거예요. 알겠죠? 추수는 아니다. 수확이에요. 자, 그러면 5월 달에 수확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하라고 하는 거냐? 잘 보세요. 하나님이 첫 열매를 먼저 가져다가 언제 가져다가 하라고 하냐면 이게 지금 식으로는 5월이고 자 보세요. 1월 14일 뭐예요? 유월절. 1월 17일이 뭐예요? 초실절. 그렇죠? 초실절로부터 50일, 60일이 지나야 그때 뭐예요? 수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느냐? 수확, 진짜 본 수확하기 전에 첫 열매를 내게 먼저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의미예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나님께 온전한 첫 열매를 딱 갖다 바치게 될 때 하나님이 나중에 한 달이나 두 달이 있다 이루어질 진짜, 그러니까 첫 열매는 요만큼뿐이 안 되고 이만한 게 지금 수확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올바른 것을 하나님께 갖다 바치게 될 때 앞으로 한 달이나 두 달일 때 수확이 풍성하게 이루어질 것을 내가 개런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증한다는 거예요. 그게 첫 열매의 이 명절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첫 열매를 드리면 그것 따라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한 달이나 두 달쯤 있다? 수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의미예요. 첫 열매 명절의 가장 큰 의미가 뭐냐? 일단 뿌렸습니다. 뿌리고 나면 이제 드디어 이게 자라기 시작해요. 그렇죠? 자라서 맨 마지막에 수확이 이만큼 이루어질 거예요. 수확이 이루어지기 한 달이나 두 달 전에 앞으로 큰 수확이 있을 줄로 제가 확신을 하고 그걸 하나님께 먼저 이 첫 열매를 가져다 드립니다 하고 첫 열매 갖다 드린단 말이에요. 첫 열매 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받는 거냐? 앞으로 한 달이나 두 달이 있다 엄청나게 큰 그와 같은 수확을 이루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이게 첫 열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명절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묵은 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묵은 달력. 자, 이렇게 묵은 달력을 갖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여시면서 새 달력을 만들게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묵은 달력의 처음 여섯 달은 첫째 아담의 자녀로 영적으로 죽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의 상태를 묵은 달력의 첫 여섯 달이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통해서 이 달이 달력의 첫 달이 되라. 알겠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이제 허락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어요. 죽은 걸로 끝이 나면 우리에게 아무 소망이 없죠. 뭐가 이루어져야 돼? 예수님 부활하셔야잖아요. 부활을 언제 하시냐? 첫 열매의 명절날 예수님이 부활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잘 보세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고린도전서 15장 가서 보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거예요. 알겠죠? 부활의 첫 열매. 그럼 부활의 첫 열매가 있으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수확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거하던 몇몇 성도들이 부활했어요. 알겠죠? 그거 부활의 첫 열매예요. 자, 그럼 부활의 첫 열매가 있다는 얘기는 앞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활의 큰 수확이 있다는 거죠. 수확이 가장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수확물을 거둬들이는 거에 세 가지 부분이 있어요. 첫째는 첫 열매를 갖다 바칩니다. 그 다음에 수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이삭 줍기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다 합쳐야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적으로 1년에 거둬들이는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첫 열매 거둬드립니다. 첫 열매는 얼마 안 돼요, 양이. 알겠죠? 뭐가, 그러니까 양으로 따지면 한 0.1% 정도가 첫 열매. 첫 열매를 거둬드려요. 하나님께 일부 바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한 99% 정도가 이게 수확되다 이제 거둬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삭죽기가 또 한 1%가 남아있다면 이삭죽기. 그렇죠? 마찬가지로, 자,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에는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어요. 그림에 가서 이제 한번 이 다음 장에 가면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자, 성경에는 부활이 두 가지 부활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다 그래요. 자, 첫째 부활은 언제 완성이 되느냐 하면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기 전에 첫째 부활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첫째 부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된 이후에 천년왕국이 끝나는 시점에 둘째 부활이 이루어져요. 자,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은 다 첫째 부활에서 부활하게 돼요. 예수님 밖에서 죽은,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천년왕국이 끝난 이후에 그때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믿은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의 다 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해야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믿는 사람도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갖게 되고, 부활을 해야 믿지 않는 사람도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갖게 돼요. 이렇게 돼서 부활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생명의 부활로 들어가게 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다시 영원한 몸을 가지고 마귀와 함께 하나님이 마련해놓으신 불호수에 그의 천사들과 함께 들어가서 영원 무궁토록 사는 몸을 가지고 그 안에서 거하게 된다고 성경이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첫째 부활, 첫째 부활에는 세 요소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 해서 이삭 첫째가 첫 열매, 그 다음 뭐예요? 수확,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삭 줍기, 그렇죠? 이삭 줍기가 있어요. 자, 그럼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 그랬죠. 우리 가서 한번 고린도전서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가서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서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을 통해 임한 것 같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을 통해 임하였나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 그러니까 첫 열매가 있고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될 때 그분께 속한 자들이 수확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때 수확할 때 거의 모든 사람이 첫 열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다 부활하는데, 여러분 여기 가서 보시면 여기 첫째 부활 이렇게 돼서 예수님 첫 열매입니다. 그렇죠? 예, 그 이후에 여기 생명의 부활 그 옆에 가서 보면 알곡이 수확이 된다. 알곡이 수확이 되고 언제 일어나냐? 예수님 공중에 강림하실 때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죽어 있는 자들이 일어나요. 그렇죠? 근데 또 뭐가 있냐? 여기 가서 보면 맨 끝에 이삭 죽기가 있는데 7년 환란기가 끝나는 그 시점에 구약 시대 성도들, 그렇죠? 환란기에 죽은 성도들, 구원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삭 죽기를 통해서 부활이 이루어져서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 첫째 부활에는 누구만 참여해요? 누구만? 구원받은 사람만 참여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는 구원받은 사람만 참여한다. 둘째 부활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만 참여해요. 성경에 두 부활이 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라고 그러고 둘째 부활은 정죄의 부활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 부활에는 세 요소가 있다 그 얘기예요. 첫째 부활의 첫 열매 누구? 예수님. 자, 그러면 첫 열매를 가져다 드릴 때 그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엄청나게 큰 수확이 있다. 이게 첫 열매의 의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으니까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그런 사람들의 부활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거 의미하는 것이 첫열매 명절이다.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이삭 죽기까지 해야, 그래야 모든 걸 다 거두어드리는 거예요. 그 이삭 죽기가 구약시대 죽은 성도들, 또 환란기대 죽은 성도들. 알겠죠? 이렇게 돼서 예수님 안에서 죽은 그 모든 사람들은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기 전에 다 부활한다. 부활하는 겁니다. 예수님 밖에서 죽은 사람들은 천년왕국이 끝난 이후에 크고 흰 왕좌, 하나님의 그 왕좌의 심판을 받고, 그리고 영원 무궁토록 마귀와 함께 불호수에 영원 무궁토록 죽지 않는 몸을 가지고 부활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걸 둘째 사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출생이 두 번입니다. 죽는 게 한 번이고, 맞죠? 구원받은 사람은 첫째 출생이 있고, 둘째 출생이 있고, 한 번 죽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출생이 한 번뿐이 없어요. 그리고 사망이 두 번 있어요. 육신적으로 한 번 죽고, 영원 무궁토록 죽는 둘째 사망에서 사망이 두 번 있다. 차이 이해하시겠죠? 구원받은 사람은 출생이 두 번 있고 사망이 한 번 있어요. 육체적으로 죽는 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출생이 한 번이고 사망이 두 번인데, 이 둘째 사망은 없어지는 게 아니야. 죽어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격리가 돼서 떨어져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빛은 결코 볼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빠지는 것을 성경은 사망이라고 얘기해요.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돼서 떨어져 나가는 이와 같은 일을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한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이 초실절의 교훈은, 첫째 교훈은 천년매를 가져다 바친단 말이에요. 바치면서 무엇을 고백하는 거냐?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은혜롭게 베풀어 주신 그와 같은 결과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첫열매 명절이 상당히 중요한. 그래서 잠언을 읽어보면 뭐라 그래요? 너의 첫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래요.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직업을 갖고 또 뭐 하여튼 뭐가 있고 할 때 첫열매를 하나님께 갖다 드리는 그와 같은 연습도 하셔야 돼요. 첫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내게 힘을 주셔서 제가 이렇게 공부도 하고 직장도 하고 갖고 뭐 결혼도 하고 집도 다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거고, 둘째 영적인 교훈은 뭐냐 하면 첫 열매가 있으면 엄청의 그 수확이 뒤따라 온다는 걸 확증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렸다.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 인정하면서 제가 또 뭘 하나님께 바라는 거예요. 앞으로 더 큰 수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첫열매 헌금도 드리고 하나님께 첫열매로 헌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첫열매의 의미다. 이거를 우리의 부활하고 연결해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고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단순히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고 그러고 끝났다.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 부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성도의 안전이잖아요. 그 안전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언제 일어나셨어요? 1월 며칠에? 17일에. 1월 14일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1월 17일에 예수님이 일어나시는 거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첫 열매가 있기 때문에 수확이 있는 거지, 첫 열매가 없으면 수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다.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부활할 때 예수님과 함께 몇 명이 같이 부활해요? 소수가 부활했거든요. 그런데 그 소수가 부활한 것이 뭐를 보증하냐? 앞으로 수많은 사람이 부활한다는 걸 보증하는 거예요. 큰 수확이 있다. 그래서 성도의 안전하고 상관 있는 그 명절이 초실절 첫열매 명절이다. 이걸 저와 여러분 이제 기억하면 됩니다. 이제 정리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집트를 떠나야 돼요. 그거 없이는 이집트에 살면서 착한 일하는 거 아무 소용 없어요.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에서 싸워도 좋아요. 우상을 숭배해도 좋아요. 갈등을 일으켜도 좋아요. 이집트는 떠나야 되는 거다. 알겠죠? 이집트는 떠나야 돼. 이집트를 떠나려면 어린 양이 있어야 되고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유월절이 의미하는 거예요. 유월절. 자, 그래서 이집트를 떠나자마자, 다시 말해 지금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구원을 받자마자 뭐가 시작이 돼요? 누룩을 치우는 일이 시작이 돼요. 우리 평생 동안 누룩을 치우는 그런 일이 시작이 된다. 그럼 누룩을 어떻게 치우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우지. 그거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어야 옳고 그런 게 구분이 되고 거룩한 것, 더러운 것이 구분이 돼서 갖다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평생토록 하는 거예요. 알겠죠? 또 하나님께서 이 무교절 기간에 1월 17일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안 하면 우리가 아무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부활이 없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헌금도 많이 하고 일주일에 딴 사람 다 놀러 가는데 한 번도 놀러 가지 않고 평생토록 했는데 부활이 없다? 예. 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죠.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보증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활시켰단 말이에요. 어느 날 1월 17일.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로 만들어줬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열매 얼마 안 돼요. 양이.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 그게 첫 열매다. 이해하시겠죠? 예, 요 정도 하고 오늘 둘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